한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감사와 존귀를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부활을 증거해 주신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온 세계 만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무덤을 해치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이 놀라운 축복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 즉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와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속이는 자다.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혁명가로서 전통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혁명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옳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벌써 1세기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오늘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히려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도 중요한 문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 조세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주후 37년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경에 죽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 중에 자손입니다. 이분이 37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3년 정도, 한 4년 정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자라날 때에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 혹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5천명을 먹이실 때 그 떡을 직접 먹어보았던 사람, 이런 많은 증인들을 이 사람이 대해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수집해서 연구한 대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유대인의 고대사라고 하는 The Antiquities of the Jews라고 하는 그런 책 가운데 보면은 그 책의 제18권 제3장 3항에 있는 말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기록을 한국말로 요약을 하면 이 즈음에 즉 이때에 예수라고 하는 한 현인이 즉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과연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그가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한 후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는 역사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외의 증언입니다. 니콜라스 타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신약 연구가입니다. 그는 그의 책 예수님과 하나님의 승리 Jesus and the Victory of God라고 하는 그런 책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의 죽음 후 2주 아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왜 그의 생애와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관련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의 말을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한 2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 2주 후에 기독교는 서서히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하여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기 전부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나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도들 믿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으리니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며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이칠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있는데 12주간 합니다. 등록을 하시고 가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20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을 간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주님을 그렇게 보내기가 못내 아쉬워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으나 그는 울고 서 있었다. 일곱 귀신이 들려 추악한 모습으로 방황할 때에 그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이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시지 않았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다. 위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두려움으로 소망을 잃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똑바로 그 눈으로 보고 들었기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는 위로자, 소망을 잃은 자에게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자, 믿음을 잃은 자에게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자. 과연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첫째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할 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에 걸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모양으로 기록을 했는데 세 사람이 다 증언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토록 못 잊어 사모했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데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사람이 술이 취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는데 하물며 악한 귀신 일곱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흉측했겠습니까? 아마도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동네에서도 쫓겨났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아름답던 얼굴이 흉측스러운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아도 증오감을 가질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능하신 손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올 때에 그는 그 일곱 귀신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며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교비를 부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교비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선교비를 부담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들이 돈에는 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자들이 주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다고 했을 때 두 제자는 달려와서 보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두 제자는 집으로 갔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정직하기 때문에 여기 말하기를 자기와 또 베드로가 함께 가보았는데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무덤에서 울고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뒤로 돌아다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평소에 듣던 그 이름 마리아야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는데 제자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순종하고 이 땅에 와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갔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을 나는 순종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였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보낸다라는 말은 헬라 말에 현재 명령형을 썼습니다. 펜포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은 계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 후손의 후손들,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내가 다 완성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 동네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동네 동네마다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6대주 5대양의 강을 건너가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조건 가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24심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냥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의 모양이 창조는 되었지만은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육체에서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 육체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지 영적인 생명이 아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 속에 성령님이 임할 때 너희가 나아가서 순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지속되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기록은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그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말에 보면은 하 쿠리아스 무, 하 데아스 무, 마이 로드, My God라고 준 이 도마는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때에 비로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믿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믿는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마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내 개인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정말 의심하지 말고 내 손을 좀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너의 제자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보라.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 쿠리오스 무,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에는 이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가 이제 예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소유자,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의 생명을, 나의 온 몸,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의 값을, 우리가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으므로 나의 생명은 예수님에게로 이전 등기 되어서 소유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 전체를 양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번역에 보면 정말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주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닐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다고 하면 도마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기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도마는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도마 성도마 기념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그곳에 성도마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도마는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11억이 넘는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유태교와 오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리고는 썩어 없어진 한 옛날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없어지지 아니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도록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 열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도마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남은 일생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영원토록 사모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